크리스마스를 앞두고 올해도 많은 교회들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관련해 말씀을 전하는 때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많은 경우 그 초점은 아기 예수, 마리아, 동방 박사들, 헤롯 왕, 메시아의 탄생이라는 기쁜 소식을 전했던 목자들과 천사들 등에 맞추어진 반면에 예수님의 아버지이긴 하나 생물학적 친분은 아닌 요셉에게서는 벗어나 있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의 저자가 자신의 가르침의 주된 대상으로 삼았던 사람들은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는 유대인들을 향해 예수님께서 그들 왕으로 이 땅에 오신 것과 이 나사렛 예수님이 바로 메시아가 오실 것이라는 유대 예언을 성취한 분임을 증언하고자 했습니다. 따라서 마태는 예수님의 부계 혈통, 즉 유대인의 첫 조상인 아브라함에서 시작해 성경을 통틀어 오직 예수님의 탄생 및 어린 시절까지만 등장하는 요셉으로 마무리되는 그것에 큰 무게를 두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쉽게 스쳐 지나쳐 버릴 수도 있는 부분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아주 흥미로운 사실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오늘 이 시간은 요셉과 동정녀의 몸을 통한 출생에 대한 그의 믿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요셉은 동정녀 탄생의 예언을 믿었습니다. 본문 18절은 우리에게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였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그 시절의 약혼은 오늘날의 그것보다는 훨씬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양가의 부모님을 주축으로 맺어진 그 당시의 약혼은 커다란 이변이 없는 한 깨어질 일이 없었던 것입니다. 두 사람 간의 문제라기보다는 감간 최종 협약이었죠. 그리고 이러한 약혼을 맺은 뒤 혼인이 성사되기까지는 통상 1년이라는 시간을 가졌는데 이 약혼 기간 동안 마리아는 사실상 이미 정혼자인 요셉의 아내가 된 것과 다름없는 것으로 간주되었습니다. 그런데 아직 동침은 없었던 이 기간 중 마리아가 임신을 하게 되자 겉으로 드러난 사실로만 볼 때 그녀가 간음을 한 것이라 여겨졌습니다. 바로 이 점 때문에 본문 19절이 요셉을 그녀의 약혼자가 아닌 남편으로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요셉은 의로운 사람으로 묘사되었습니다. 여기서 의로운 사람이라 하면 성품이 반듯하고 올바르며 또 성경적으로 이야기한다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일을 하고자 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때때로 우리 눈으로 보기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길이라고 믿는 일들을 행하려 애쓸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성경의 율법적인 문자적인 가르침에 대한 열정만 가지고 우리 가족 및 믿음의 동지들인 성도들을 우리 스스로의 교만과 자만심에 빠져 그들을 정죄하는 잘못을 범하곤 합니다. 네, 저는 방금 교만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로 서는 것과 자기 스스로를 의롭다고 여기는 것 사이를 구별하는 것은 매우 어려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스스로를 의로운 자로 여길 때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혹독하게 정죄하는 독선에 빠지고 맙니다. 하지만 요셉은 독선적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마리아의 임신이라는 엄청난 문제를 맞닥뜨리고도 자기의 체면과 사회적 위신이 무너질 것을 염려하거나 유대인의 법에 따라 정의의 이름으로 마리아에게 어떻게 처벌할지에 관해 궁리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마리아의 잘못을 드러내지 않음으로써 유대교의 율법에 따라 그녀가 돌에 맞아 죽게 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했는데 이는 그가 얼마나 연민과 동정이 많은 자인지를 잘 보여줍니다. 신명기 22장 23절 24절이 이를 잘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23절 말씀입니다. 처녀인 여자가 남자와 약혼한 후에 어떤 남자가 그를 성읍 중에서 만나 동침하면 너희는 그들을 둘 다 성읍 문으로 끌어내고 그들을 돌로 쳐 죽일 것이니 그 처녀는 성 안에 있으면서도 소리 지르지 아니하였으며 그 남자는 그 이웃의 아내를 욕보였습니다.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가운데에서 악을 제하지니라. 아멘. 요셉은 그저 그녀를 조용히 보내주고자 했습니다. 만약 독선적인 사람이라면 바리새인들처럼 그 가늠한 자를 엄벌에 처하고 돌로 쳤을 것입니다. 하지만 요셉은 그렇지 않았고 예수님 또한 사람들에게 붙들려온 가늠한 자에게 그렇게 행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얘기는 요한복음 2장에서 알 수 있습니다. 14장에서 알 수 있습니다. 본문 20절을 보면 요셉이 이 일에 대해 어찌해야 할지를 생각하고 있을 때 주의 사자가 그의 꿈에 나타나 그의 아내 마리아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므로 그녀를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고 이릅니다. 이 일을 생각할 때라는 뒤절에서 알 수 있듯이 놀랍게도 요셉은 이 일을 놓고 자신이 아닌 마리아를 위한 최선의 방안을 찾기 위해 고심했습니다. 요셉은 마리아를 향해 깊은 사랑 혹은 연민을 느끼며 그녀를 위해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찾아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주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 사건의 전말을 다 밝혀주기 전이기 때문에 마리아가 그저 가늠한 자라고 밖에 볼 수 없는 상황에서 요셉이 보인 이러한 태도는 그의 인간됨을 여실히 드러내줍니다. 그리고 우리 또한 이를 통해서 우리에게 잘못을 저지른 자들을 사랑과 연민으로 감쌀 수 있어야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7절 말씀에서 이를 뒷받침합니다. 그리고 본문 21절에서는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마리아가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므로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고 말합니다. 이어서 22절, 23절에서 이 모든 일이 발생한 이유는 주께서 이사야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신 것임을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이사야 7장 14절 말씀입니다. 이제 24절에서 요셉은 잠에서 깬 뒤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 마리아와 혼인하고 그녀를 데려왔습니다. 잠시 우리 자신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종종 무언가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막상 행동은 그와 반대일 때가 많습니다. 유명한 공중 줄타기 고개사 일화가 있습니다. 그의 진귀한 무기 중 하나는 눈을 가린 채 공중에 놓인 줄 한쪽 끝에서 손수레를 밀고 출발해 다른 쪽 끝까지 걸어서 닿는 것이었습니다. 어느 날 한 기획자는 그의 이러한 능력에 의심을 품고서 한쪽은 캐나다 국경에 속하고 반대쪽은 미국 국경에 속한 나야가라 폭포 위에 줄을 설치해 그 위를 걸어서 캐나다에서 미국으로 국경을 넘는 도전을 하게끔 부추겼습니다. 그 도전은 대대적인 언론 보도가 있었습니다. 마침내 그 고개사가 눈을 가린 채 손수레를 밀고서 나야가라 폭포 위를 성공적으로 횡단하게 되자 그 기획자는 고개사에게 온갖 찬사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고개사는 자신의 능력을 믿지 않았던 기획자에게 질문했습니다. 이제 당신은 내가 그걸 할 수 있다고 믿나요? 네, 물론이죠. 방금 제 눈으로 목격했는걸요? 라고 그가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그 고개사가 정말 내가 할 수 있다고 믿어요? 라고 재차하긴 했고 그자 그 기획자가 당연하죠라고 했을 때 그 국회사는 그럼 내 깍을 손수레 안에 타보세요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님이자 왕으로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그가 원하는 바를 알면서도 행하지 않고 있지는 않나요? 그가 진정 우리 삶을 다스린다고 얘기할 수 있으신가요? 정말 놀랍게도 요셉은 주의 사자의 말을 믿었고 그 믿음에 따라 그가 명받은 그대로를 행했습니다. 그의 믿음은 말뿐 아니라 행함도 함께 있었습니다. 이후 25절에서 알 수 있듯이 요셉은 아들을 낳기까지 마리아와 동침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가 아기 예수가 마리아의 태중에 있을 동안 그녀와 동침하지 않았는지에 대해 성경은 아무런 이유를 적고 있지 않지만 그가 주의 사자의 예언을 믿은 것을 볼 때 두 가지 이유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처녀에게서 탄생하게 될 것이라는 예언의 완벽한 성취를 위해 그는 예수님이 태어나는 그 순간까지 마리아를 처녀의 몸으로 보존하고자 했을 것입니다. 유대인이었던 요셉은 이 땅에 오실 메시아에 대해 듣고 배웠을 것이며 이사야 7장 14절 말씀도 그에 해당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 요셉의 하나님이 주신 예언에 대한 믿음과 마리아의 태중에 있는 아기가 실제는 하나님이신 것에 대한 경외심이 반영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런 점에서 요셉은 단순히 하나님의 명을 따르는 것에서 더 나아가 스스로 그 믿음을 더 확장시켜 실천한 것으로 보입니다. 요셉처럼 예수님에 관한 우리의 믿음 또한 하나님과 그에 속한 것들에 대해 경외심을 가질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비록 요셉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일에 대해 잘 알지는 못했지만 그는 믿음으로 행했습니다. 이는 또한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위해 그에 대해 우리 또한 모든 것을 다 알아야만 되는 것은 아님을 얘기해 줍니다. 이처럼 요셉은 경외심을 갖고 주의 명령을 따랐고 이는 곧 그에게 처녀 출산에 대한 신실한 믿음이 있었음을 증거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한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좇는 삶을 살고 있나요? 이제 구약 성경이 처녀의 출산을 증거하는 부분을 찾아보겠습니다. 사실 처녀의 출산은 아담과 이브가 금지된 과일을 먹는 죄를 범한 직후 에덴 동산에서부터 암시되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서 하나님은 뱀에게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여자의 후손이라는 말은 어떤 남자의 개입도 없이 오로지 여자에게서만 나는 후손이 있을 것을 분명히 합니다.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는 더욱 구체적인 예언을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고 이사야가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740년 전에 예언했습니다. 여기에 몇 가지 짚고 넘어갈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첫째, 예언이 있은 뒤 무려 740년이라는 세월이 흐른 뒤에야 그 예언이 성취되었으므로 이는 이사야가 당시의 정황이나 사회적 상황 혹은 세계 정세에 비추어 도출한 예측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들에게는 그 예언과 성취가 모두 통합되어 한 권에 담겨있는 성경이 있지만 이스라엘 민족이 로마 제국의 통치를 받게 될 것에 대해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사람이 그 예언이 성취되기 수백 년 전에 이를 이미 배경으로 예언을 남긴 사실은 그저 놀라울 따름입니다. 바로 이러한 점이 제게는 그리스도의 재림, 심판의 날, 천국과 지옥 등과 같이 아직 성취되지 않은 성경 속 다른 예언들에 대해서도 확신을 갖게 하는 요소입니다. 둘째, 본문 속에 처녀가 잉태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만 해도 역사의 전무후무한 기적임에 틀림없는데 그 예언은 한 발 더 나아가 심지어 그 처녀가 아들을 낳게 될 것이라고 그 성별까지 미리 확정짓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은 오직 초자연적으로만 성취될 수 있는 일입니다. 셋째, 더불어 그 아이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뜻에 임마누엘로 불리게 될 것도 예언했습니다. 아마 지금 이 순간 여러분 중 어떤 분들은 잠깐 임마누엘 그 아이 이름이 예수라고 하지 않았었나? 라고 의아해 하실 줄로 압니다. 하지만 놀라실 필요 없습니다. 그 이름은 예수가 맞습니다. 하지만 그는 또한 그의 신성을 강조하는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으로도 알려져 있는 것이지요. 본문 21절에서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이름을 예수라 하라고 이르고 있고 23절에서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고 말함으로 사람들이 그를 임마누엘이라고 부르게 될 것을 알리고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는 사람의 육신을 입고서 임마누엘의 의미대로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 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즉 임마누엘 이 말이 얼마나 그를 사모하고 믿는 우리들에게 큰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자연신도들은 신이 이 세상을 창조한 것은 맞지만 이후엔 우리에게 모든 걸 맡기고 떠나버렸다고 주장합니다. 따라서 우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든 그는 전혀 관여하지 않습니다. 그 신은 냉정하고 우리가 소통하거나 닿을 수도 없습니다. 그들이 말하는 신은 어쩜 이래도 냉정할까요? 하지만 우리 크리스천의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시고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는 우리를 떠난 적이 없으시고 그에게 속한 우리들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심지어 그의 독생자도 이 땅에 보내주실 만큼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많은 신실한 크리스천들이 자신의 약함과 슬픔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위로하시고 또 강건케 하셨는지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필요들을 공급해 주시고 또 더해주셨는지를 증거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님과 구세주로 받아들일 때 죄로 묶었던 우리의 마음은 자유하게 됩니다. 걱정과 두려움으로 가득했던 우리 마음은 그를 믿게 되면서 기쁨과 평안으로 채워집니다. 또 그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평생 동안 우리를 사랑으로 돌보시며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십니다. 우리가 그의 임재를 느끼고 그와 가까이 동행하는 기쁨을 맛보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에 그 누구보다 깊이 관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요셉은 구약 성경의 예언들이 성취될 것을 진실로 믿었습니다. 요셉의 경우 꿈에 주의 사자가 나타나기 이전까지는 마리아의 임신이 간음의 결과라는 것이 유일한 결론이었을 것입니다.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하나님의 계시를 알려준 뒤에야 비로소 그는 그 상황을 제대로 이해하고 바로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본문 21절은 우리 모두가 죄로 인해 타락한 것을 알려줍니다. 21절은 예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태어나셨다고 알려줍니다. 먼저 죄가 있음이 분명해야 우리가 죄사함을 받는데 로마서 5장 12절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그 우리의 죄를 알려줍니다. 이제 우리의 죄가 명확해졌으므로 우리는 우리를 구원해줄 구원자가 필요할 것입니다. 바로 이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셨습니다. 태초에 아담은 하나님과 아름다운 관계를 맺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범죄함으로 하나님과 전 인류의 관계는 깨어지고 말았습니다. 한때 인간의 삶의 의미였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짐으로써 사람들은 이제 세상의 헛된 것들로 그 삶의 의미를 채워보려 끊임없이 갈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없이는 삶의 참 의미를 찾을 수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본문 18절 20절에 있듯이 이 아기는 사람의 방식이 아닌 초자연적으로 하나님의 육신의 옷을 입고서 우리와 함께 계시게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요한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나 라고 했고 이어서 14절에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이해의 범주만으로는 다 헤아릴 수 없는 분이시기에 우리가 그에 대해 알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바로 그가 우리를 위해 성경에 적어놓으신 말씀들을 통해 그의 신성한 계시들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러한 신성한 계시를 통해 우리가 알지 못했던 사실들을 알게 되고 나면 다음으로는 우리는 이제 어떻게 알게 된 이렇게 알게 된 사실로 무엇을 하지? 라는 단계에 이르게 됩니다. 이제까지 말씀을 정리해보면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잉태되는 초자연적인 방법에 의해 천하에게서 태어나신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 태어난 아기가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라고 알려줍니다. 그가 우리에게 오셨고 우리를 우리의 죄에서 구원하시는 성령의 은혜를 베풀어주고 싶어 하십니다. 요셉이 하나님을 믿었듯 여러분께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시나요? 구약 성경에서 기록된 예언들은 그의 백성들을 죄로부터 구원하기 위해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명백히 하고 있고 신약 성경이 수백 년이 흐른 뒤 그러한 예언들을 성취되었음을 확인시켜줍니다.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서 처녀 출산에 관한 기록들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이는 서기 33년에서 서기 70년 사이에 기록되었습니다. 당시 마태와 누가는 자신들의 복음서의 원천적 소재인 실존 인물들, 즉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예수님의 형제 자매들 및 다른 사도들도 직접 만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 두 복음서에 기록된 처녀의 출산은 신빙성 있는 사실로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하나님의 영감을 따라 지어진 책인 것을 차치하고라도 마태나 누가가 자신들이 직접 보고 들을 수 있었던 실존 인물들에 관한 예를 두고서 복음서에 일부러 거짓으로 꾸며 기록했을 리 만무하기 때문입니다. 사실 처녀가 출산을 했다는 불가사의한 기적을 진짜라고 증언하는 것은 그것이 사실이 아닐 경우 마태나 누가 둘 모두에게 치명타를 가져올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둘은 이 사실을 빠뜨리지 않고 중요한 사실로 기록했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이에 대해 너무나 확신하고 있었고 그것이 복음의 메시지에서 얼마나 중요한 부분인지 알고 있었다고 결론 짓게 됩니다. 첫째, 그리고 마태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 순교했는데 그를 포함한 예수님의 사도들이 가짜 그리스도 때문에 자신들의 죽음까지도 불사했다고는 상상조차 할 수 없습니다. 마태가 죽기까지 자신의 신앙을 지킬 수 있었던 이유는 그리스도가 완벽하고 죄 없이 희생양으로 오신 세상 죄를 짊어갈 하나님의 어린 양인 것을 너무나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가 이 제약된 세상에 참 그리스도가 제 없이 오신 증거였지요. 그리고 다른 예수님의 제자였던 누가는 꼼꼼한 역사가이자 의사였기에 예수님께서 천하에서 나셨다는 증언이 불러올 사람들의 의심과 반향은 그 누구보다 더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 그가 3절 그 모든 일을 근원하는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합니다 하는 말로 누가복음 서신을 시작했습니다. 만약 누가가 예수님이 천하에게서 나신 것에 대해 직접 꼼꼼히 따져보고 확인 작업을 거쳐 역사상 유일무이한 그 기적이 실제 일어난 것임을 스스로 확인할 수 없었다면 신빙성이 생명인 자신의 글에 그 내용을 절대 언급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수세기 이후 여러 학계에서 누가에 대해 면밀한 조사를 펼친 결과 그가 세계 정상급 역사학자 레벨의 신뢰성을 갖춘 것이 판명되었습니다. 사실 마태와 누가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직접 자신들의 눈과 귀로 보고 들었다. 예수님과 같은 시대를 살던 사람들, 따라서 진실이 아닌 것에 대해서는 반기를 들 것이 불을 보듯 뻔한 그들을 포함한 사람들을 상대로 그 복음서들을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복음서 내용은 예수님과 동시대를 살았던 초대 크리스천들 모두가 공통적으로 수긍하고 받아들였으며 심지어 그중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의 믿음으로 인해 가진 핍박과 박해에도 그 믿음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스스로도 요한복음 8장에서 바리새인들을 향해 자신은 어떤 세상의 아버지도 없이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고 얘기하셨습니다. 바로 23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아주 오랫동안 성경은 역사적 문건 및 비교 문헌 등 검증에 이용되는 아주 엄격한 비평적 잣대를 통해 검증 과정을 거쳐왔습니다. 그리고 그 신뢰성을 입증받았습니다. 따라서 처녀가 출산하게 될 것이라는 고대의 예언과 마태와 누가복음에서 그것이 성취되었다는 기록이 있는 것과 그리스도 스스로가 자신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증언하신 것 등을 종합해 볼 때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잉태되셔서 처녀에게서 태어나신 것이라고 결론 짓게 됩니다. 이제 우리 마지막 핵심이 우리가 예수님께서 천하에게서 나신 것을 믿어야 하는데 간에 알아보겠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마주할 때 우리에겐 오직 두 가지 갈림길이 있습니다. 그를 믿거나 혹은 믿지 않거나입니다. 크리스마스가 되면 우리는 서로 선물을 주고받습니다. 어떤 선물들은 우리에게 놀란과 기쁨을 주고 또 어떤 선물들은 너무나 큰 감동을 주지만 우리들이 그 어떤 선물도 영원한 가치나 의미를 지닐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세상에서 구할 수 있는 선물들은 우리에게 영원한 영적 유익을 가져오지 못할 뿐더러 그 가치는 오직 잠시 머무는 이 세상에 국한된 것이므로 우리에게 절대 완벽한 만족을 안겨주지 못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18절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오.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아멘. 크리스마스는 누구나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에 관한 이야기이고 그리고 이 선물은 영원한 가치가 있는 단 하나의 선물입니다. 이 선물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최고의 것이기에 유통기한도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받는 이 선물은 우리로 하여금 무한하신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회복시켜 줄 것입니다. 이 선물은 다가올 심판의 날을 위해 준비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원인데 그 심판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서는 그 누구도 벗어날 수 있는 다른 방도가 전혀 없습니다. 신성하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기준에서 볼 때 우리 모두가 죄인인 것을 성경이 알려줍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갈 길로 갔다고 나와 있고 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했으며 그 죄의 값은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어떤 분들은 도대체 하나님이 왜 마음대로 우리를 심판하는 거지? 라고 반문할지 모릅니다. 왜냐고요?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포함해 세상 만물을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에 대해 그가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는 아주 정당한 특권이 있으시지요. 만약 여러분이 점토로 작은 조각상을 만들었는데 마음에 들지 않을 경우 그것을 쓸어버리고 다시 새로운 작품을 만들기로 마음먹을 수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여러분이 그것이 좋지 않다고 판단했고 그에 대해 조각상이 불평할 수 있나요? 그리고 다른 어떤 누구든 그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나요? 정확하게 말하자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으셨고 우리를 마음대로 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의 형상대로 지으시고 또 생기도 불어넣으셨습니다. 그 크신 사랑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비록 타락했을지라도 우리를 쓸어버리실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우리의 죄를 속량해 주시기로 결정하셨고 그 구원의 선물을 받을 수 있는 아주 간단한 방법도 알려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든 믿지 않든 그가 스스로 창조하신 온 만물의 주인이 되시고 또 그가 선언하셨듯이 우리 각자의 행위대로 그 앞에 심판받게 될 날이 이를 것은 변치 않는 진리입니다. 그 심판이 100% 공평하고 정의로울 것이 당연한 이유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원천적 속성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공정하고 공평한 심판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그 판결 결과를 알려주셨습니다. 바로 우리 모두가 죄인이라고 하셨지요. 따라서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대로 죄의 삭신 사망을 피할 수 없습니다. 지금 어떤 분은 뭐 그리 나쁠 건 없네. 어차피 내가 죽고 나면 내 의식도 없고 일단 죽으면 나라는 자의식도 없는 거고 다 끝이지 뭐. 그냥 영원히 잠들겠지?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하는 거짓말에 속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육체의 죽음이 완전한 끝이 절대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하시고 두 번째 죽음은 몇 갑절 고통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죄로 인해 맞게 될 이 두 번째 죽음은 꺼지지 않는 지옥불 안에서 영원토록 고문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상상조차 어려운 지옥불에서의 끔찍한 고문이 사단과 예수님을 자신의 주님이자 구세주로 받아들이지 않은 자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혓바닥에 물 한 방울만이라도 떨어져 주기를 간절히 바라게 될 그 지옥불, 울며 이를 갈게 만들 그 고통이 잠깐의 쉼도 없이 또 끝도 없이 이어질 그때가 되면 그 누구도 그 무엇도 여러분을 지옥에서 건져줄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여러분의 공포를 조장해서 예수님을 믿도록 하려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이자 구세주로 받아들이지 않았을 때의 결과에 대해 제대로 알려드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스스로가 그를 거절한 이상 하나님이 주시는 이러한 벌에 대해 아무런 불평도 할 수 없습니다. 여기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분들에게 값없이 거저드리는 하나님의 선물이 있습니다. 지체하지 마시고 다가올 재앙으로부터 탈출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여러분의 죄악, 죄의 삭수로부터 구원해 주실 수 있음을 믿으시고 기쁘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선물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죄값을 이미 대신 치러주셨습니다. 예수님을 여러분의 주님과 구세주로 지금 받아들이세요. 믿음 없이 예수님의 재림을 맞게 되거나 이 땅에서 죽게 된 뒤에 뒤늦게 통곡하며 후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지체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셔야 합니다. 하나님 외에는 우리 중 그 누구도 우리의 생이 얼마나 길지 혹은 짧을지 알 수 없습니다. 요셉의 때에도 지금까지도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고 있지 않지만 요셉은 이를 믿었고 그 믿음 위에서 행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실지 혹은 믿지 않으실지 신중히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이 하나의 결정에 따라 여러분의 미래는 사랑의 하나님의 돌봄 안에 거하게 되거나 혹은 영원한 지옥불에서 고통당하는 것으로 영원히 나뉘게 될 것입니다. 만약 구원을 얻는 방법에 대해 더 구체적으로 알기 원하시는 분은 저를 비롯한 우리 교회의 재직을 맡고 계신 어느 분에게라도 문의해 주신다면 더한 나위 없이 기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크리스마스가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들과 함께 다시금 가까이 다가온 이 시점에서 오늘 말씀도 예수 그리스도가 핵심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아직 믿음이 없으신 분들께 여쭙니다. 예수님을 여러분의 주님이자 구세주로 믿으시겠습니까? 혹은 그를 계속 거절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께 주시는 크리스마스 선물을 오늘 이 자리에서 받으셔서 당신의 삶의 진정한 의미를 찾아주시고 또 당신을 죄에서 해방시켜줄 그분에 대해 알고 싶지 않으신가요? 그분을 구원을 주시는 그분께로 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우리의 주님이자 구세주라고 고백하는 믿음의 사람들은 우리의 마음속을 들여다보고 스스로를 성찰해 보시기 바랍니다. 요셉과 같은 삶을 살고 있는지 생각해 봅시다. 우리의 믿음을 행하는 자가 되어서 선한 일들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가 되도록 합시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